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누군지 설명을 잘 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만한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함으로 마귀에게 복종하고 종노릇하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세상 그 어디에나 그 누구에게나 의지할 데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를 물리치십니다. 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하는 교만한 자는 심판으로 물리침을 당합니다. 망하게 되고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행복의 즐거움과 만족함 그리고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교만했던 골리앗이 그 교만했던 골리앗이 비참히 패배했던 사건과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린 다윗이 총칼이 아니라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 말씀 그대로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인생 승리에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의 실천 원리가 뭐냐?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율법적이죠. 율법적인 것을 지켜야 됩니다. 실천 원리, 율법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믿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더욱 큰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 겸손한 자에게는 교만한 자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 사람에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유효화를 막론하고 복종입니다. 겸손하여야 복종이 됩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이유를 많이 달고 뭐 내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냐 뭐 내가 입밖에 안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겸손한 자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오직 성결한 한 마음을 품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푸라기 같습니다. 나는 타다난 부적경이 같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탈삭둥이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러니 나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길 수 있습니까? 황공무지를 수소이다. 고비를 떨 줄 모르는 그런 신앙심이 겸손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는 죄를 슬퍼하는 자, 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신앙, 이 결단의 신앙이 겸손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주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는요,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 교만한 것이 특징이고, 역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줄게요. 저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날은 그 증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냐 아세요? 온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갑니다. 얼마나 빠르고 이 큰 지구 덩어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려면요. 빠르게 돌아가겠죠. 하루 한 바퀴 이게 자전 돌아가는데 24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자전을 하면서 돌면서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1년 365일 걸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부신은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처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그리고 다 제잘난 맛에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다 제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자기는 정말 지푸라기 만도 못하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겸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 치십니까?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이 결단은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오신 여의를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성천 쭉 몸이 들려서 올라가는 하늘나라 갈 기약이 다 가까웠단 말이에요. 날짜가 다 다가왔다. 그래서 자기가 갈릴리 이런 지역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었던가 봐요. 그곳에서 성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장소에서 많이 떠나가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기약이 참에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 하시고라고 해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한 대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50여일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므로 승천하실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단,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결단하시고 공사역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기 위해 제자들과 이 세상과 이별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 가자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 기도에 보면은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 두고 가자니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적인 마음에. 그래서 그는 굳게 결심하면 안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리고 5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두고 가자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이 심정을 가지고 자신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저들을 어떻게 두고 내려가겠느냐. 3년 동안 공사하여 보니까 이 인간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보고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했던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이 가까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둘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주의 종, 말씀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네 가지, 그게 뜻이 뭐냐?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는 거야.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굳은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굳게 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죠. 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사람이 입는 바지 하나만 해도요, 바지 하나만 해도요, 이게 바지깔의 끝머리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쉽게 말하면 나팔바지가 되었다가 만보바지가 되었다가 나팔바지가 되었다가 만보바지가 되었다가, 제가 중학교 때 나팔바지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게요, 아, 중학생 참 희한하죠. 나팔바지가 학교 가는데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섞여서 아침에 일찍, 우리는 뭐 한 20리키를 왕복 걸어 다녔기 때문에 걸어갈 때요, 나팔바지, 그게 나팔바지고요, 밑에 가래 내려갈수록 팍 퍼지거든요. 그야말로 나팔처럼. 그래서 발을 띈데 이 나팔 끝머리가 뺑. 요즘 보면 뭐 왜 내가 저걸 보고 그렇게 매력을 느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학교 때 나이 많은 형님들이 나팔 바지 입고 가는데요. 이게 바지 갈아입기가 벌렁거리는 것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나도 나팔바지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나팔바지 우리 집에서 나팔바지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데 이런 건 안 해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히 말도 못하고 동경만 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팔바지 벌렁벌렁.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 가까이 하겠다. 가까이 하겠다. 그래서 이게 새 것이 없는 이 세상, 유행은 계속 돌고 돌고, 이제 머리 유행도 돌고 돌고 그렇게 하죠. 본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가서,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제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가까이 하겠다는 거죠. 만난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한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까이 초청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까운데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죠. 예레미야 23장 23절에도 그 말씀을 했고요. 시편 기자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란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뜻이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찬송가 94장은 우리가 참 애창하는 찬송가죠.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 시를 지은 시가 누가 지었는가 하면, 밀러라는 목사님의 부인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가사를 지은 것이며 시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작곡자, 곡을 붙인, 이 시에다 곡을 붙인 자는 조지 베버리시 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베버리시 세아는 참 유명한 찬송 성악가죠. 이 곡을 작곡한 세아는 그 전에 한때 가수로서 명성을 날리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의 생활을 동경해왔고, 또 그와 같은 꿈이 이루어져서 인기 있는 가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대중 앞에서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올해 같은 박수를 받고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된 가수였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행복이 없을까? 그렇게 갈등하면서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어릴 때 가졌던 믿음에 대한 향수가 가슴 뭉클하게 깊이 말씀을 읽은 일년 중에 다가와서 즉시로 교회로 달려갑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긴 시간 동안 주 예수님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임을 깊이 깨우치고 그날 이후로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세아라는 분이.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늘 애순하고 있던 밀로 부인의 주위에서부터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시를 발견하고 나서 그곳에 곡을 붙여 부르게 됩니다. 그 곡을 자기가 스스로 붙여서 부르면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곡을 붙여 부르는데 그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불같이 타오르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그가 느끼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화려하고 달콤했던 인기와 노래 부르는 일을 가감히 충산하고 그때부터 주님께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곡이 94장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이 조지 베드리시 세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까? 결단.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가 아직 젊은이로서 더 큰 성공과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입니까? 모든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 세아가 노래를 부르면 이 소리는 사람의 찬송이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신의 노래다 이렇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는 사람들의 명성이나 사람들의 박수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때 도시에서 초청을 합니다. 정점용 가수로. 그걸 거부합니다. 그 액을 주면서, 연봉 그 액을 주면서 계약하자고 거절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건 안 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결단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죽게만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로 위대한 결단했기에 더 위대한 용성을 얻고 기독교 찬송가 중에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찬송 참 좋아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삶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1983년 74세가 된 백발의 세아는 1983년 또 74세 우리나라 나이로 75세죠. 75세 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그램 목사님의 설교 후에 이 사람이 각성을 합니다.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러서 아주 영광스러운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 뜨거운 중중들의 박수에 감내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갈채를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박수갈채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에요. 이름이 난리잖아요. 이것을 이름 날린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유명해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아닙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기로 결단한 결심은 오늘은 당장은 내게 손해인 것 같으나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장래에는 천만 원보다 더 값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초라하고 실패하는 것 같으나 장래에는 무한도 빛나는 화려함과 인생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묵자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흙. 이 말은 붓글씨 묵자죠. 붓글씨 쓰는 벼루에 끄는 먹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끄는 먹물이 옷에 튀어서 얼마나 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금묵자흙.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금묵자흙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렇게 닮아가고 물들어 간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죠. 노름꾼을 가까이 하면 도박꾼이 되죠. 쓰리꾼을 가까이 하면 도둑놈이 되기 쉽고요. 바람꾼을 가까이 하면 남봉꾼이 되기 쉽고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새끼 되죠. 그러다가 지옥 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천지만물과 우주동물과 삼라만상을 승리하시고 우리의 생사열탈권을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가까이 해서 손해볼 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금년새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약속해 놓으신 온갖 축복을 몽땅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